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저희가 36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3년 반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이 3년 반 그 기간의 일들을 요약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3년 반 사역, 그거 맨 뒷부분에 한 40에서 50일 정도, 그 이 내용이 여기 13장부터 이제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생애 사역 다 마쳤어요. 자신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신약 시대를 여시는 것, 이 일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가시는 그 일만 예수님 앞에 이제 남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12명 있는 거예요. 12명. 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 시대를 열며, 그렇죠?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 시대가 열리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말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시청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리더십에 관한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30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3장 이후에는 예수님 본인이 겪으셔야 될 그 십자가 사건, 그렇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돼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 또 내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말씀, 그렇죠, 우리가 휴고되는 그런 말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13장에서 21장 이 짧은 그와 같은 그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10주 동안 금요일에 저녁 8시에 이루어지는 금요 강의에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느헤미야기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말 그대로 성공한 그런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보고 모든 걸 버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드려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총독이 돼서, 그래서 거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공사하는 그 일을 해서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며, 그렇죠?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이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그 리더십의 전형인 느헤미야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 이거를 예수님의 리더십 본보기 실증, 실증은 데모했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은 섬기는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기는 지도자 그러면 뭐 serving leader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미국에서는 servant leadership 그렇게 얘기해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 종으로서 이렇게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보통 servant leadership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보여줘야 되는가, 리더는 리더가 아니고 리더예요. 리드. 리드한다는 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양들이 있으면 저 앞에 목자가 이끌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끌고 나가는 게 교회 안에서는 많은 경우 가르치는 일로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 본인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럼 리더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거 하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안 하면은 그게 어떻게 리더십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아직 깨닫질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되니까 차세대 교회의 리더가 될 이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몸소 실증해 주시는 이와 같은 본문이 여기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장에서 21장은 40에서 50일 동안의 일인데 특별히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지금 저녁에 모여서 어디 모여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떻게 잡혀가셔갖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 지금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그 17장은 불과 십자가 처형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전에 그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나눈 그 내용이 13, 14, 15, 16, 17장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이 이들을 두고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내일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기 바로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한 12시간 전쯤에 13, 14, 15, 16,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섯 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 유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언. 유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언.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을 우리에게 준다 하면 깊이 새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부활하신 지 가셨지만 그 의미가 죽기 전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언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유언의 말씀 주시는 그런 성격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3장 1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바로 유월절 전날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이 2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뭔가? 끝까지 사랑했다. 예, 그 앞에 내용이 딱 요약 정리가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느 면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아셨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아셨다. 첫 번째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셨다. 자기 때가 와서 이제는 모든 거 다 성취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직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자기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자기 때, 내 때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한테도 그러죠.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12장 23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 지금 13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때가 이제 와서 모든 거 다 성취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 자기 때,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한시도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그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때. 자, 내 때. 자, 우리 같으면 내 때가 왔어. 그럼 보통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게 지금 내 때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냐? 이제 내일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 그 엄청난 이 손과 발에 못이 들어가고 창이 찔리고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십자가 처형 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 죽는 일까지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때 이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 때.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가 생각이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고난의 때인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지금 된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제 왔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그러고 또 마귀가 그렇죠. 자연재해까지 동원해서 배 타고 가는 그냥 폭풍우가 와갖고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정말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위협과 반대 이런 거 무릎을 쓰면서 이겨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고통과 위험과 반대, 그렇죠? 시기, 질투, 모함 등 이거를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사역이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위한 그런 티칭,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든지 음악 사역이든지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성경 번역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역이든지 미디어 선교 사역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신 내 때가 왔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힘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은 것,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지금 8번 가룟 유다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가서 보면 거기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고선 여러 가지 생각을 줬는데 그 지금 생각 중에 지금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해서 여기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이런 생각을 줬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요 뒤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아셨다. 이제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아셨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다시 말해 온 우주 공간에, 세상에 있는, 그렇죠? 영적인 세상이든 물리적인 세상이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 심지어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열두 군단이 넘는 그런 천사들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 아버지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셨다. 왔다가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 모든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아주 확고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 70이고 80이고 90 사는 게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 삶 속에 확고하게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가야 된다. 우리의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고 돌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는 내용이 1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오고 나서 그 모든 걸 아신 결과 나타난 일이 뭐냐? 4절부터 5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결론적인 내용이 4절, 5절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4절, 5절 가서 보니까 그리고 모든 걸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그렇죠, 종으로서 발을 씻어주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제 처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아이들 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수건으로 해서 하고 그러고 애 씻기려고 하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들은 수건을 가지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 이 일이 왜 생겼다고요? 모든 걸 지금 다 아시고 지금 이 시간은 이 일을 해야만 될 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필요를 느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도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심지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종들도 이렇게 발을, 자기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유대인들은 특히 발이 제일 지저분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들 같은 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신고 다니니까, 그 광야 같은 그런 그 땅을 싣고 다니니까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지저분한 데가 지금 발인데 심지어 유대인들의 종들도 발 씻어주는 이런 일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일이 뭐냐?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주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그렇죠, 타월을 이렇게 두르시고 그러고는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그 일. 자, 예수님이 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지금 내일 12시간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왜 마지막 시간에 말씀으로 하셔야 될 거를 왜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시냐?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다. 3년 반 동안 12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가장 큰 자냐,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는 누구까지 동원해요? 어머니까지 동원하는 자기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두 아들이 제게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다 이렇게 엄마까지 지금 동원해갖고 이게 높이 쓰려고 하는 이런 일이 3년 반 동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마치시고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게 너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실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섬기는 그런 리더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의 뇌리 속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죠, 어느 면에서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서 평생토록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청과 교육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되겠다, 자꾸 이런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낫이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더 낮게 여기며, 발음은 똑같은데 남을 더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밑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좀 품어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럼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등하신, 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어느 죽음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죽지 않은 거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그분을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크게 자신을 낮춘 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고 지금 여기 열두 제자들 앞에는 뇌리 속에 딱 들어가게 아예 그 자리에서 액션,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맡겨졌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다 두르고 그리고 발을 씻어준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세상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말 그대로 저 종처럼 좀 밑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 밑으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계속 낮추시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는 것, 그것만 아들은 할 수 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만을 구한다. 계속 그 내용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수건을 두르고 물을 나르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신 이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하거나 뭐 가정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 겸손의 원천이 무언가? 겸손의 원천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여기서 헛된 영광을 왜 구해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꾀를 써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고, 요 정도에서 끝나면 내가 요 정도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꾀를 써서 내 힘으로 내가 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동안의 목표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 왕국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영광받는 걸 크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시대 교회에도 세상에 경쟁심이 들어오고 이기심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정말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런 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 너무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집사 형제님들, 지역 인도하시는 그런 형제님들, 모든 것 맡아서 해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도자의 그 모습은 겸손과 사랑이다.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그 주제는 뭐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구원과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그 주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삥 돌아가면서 드디어 누구 차례가 됐냐? 베드로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제 발을 씻어줄 수, 이거는 종도 안 하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베드로가 또 뭐라?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참 베드로는 우리 사복음서 이제 가서 보면은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보통 럭비공 스타일이다 그러잖아. 럭비공이 탁 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런 동그란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이제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베드로 그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여튼 뭔가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구원과 성화, 사람의 구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온 몸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온 몸을, 다시 말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치?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다 씻어줬는데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면 어디가 지저분해져요? 발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한번 씻긴 사람은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어디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데만 씻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걸 씻을 수 있냐? 요한일서 1장 9절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더러워지면 왜 안 되느냐? 더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가 1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다. 이런 이야기 이제 쭉 이게 나오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도 자식들이 100% 어머니 아버지 말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자식 관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제 아이들 셋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제 아이예요. 근데 제 아이가 잘못을 범하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지도 못하고 저도 그 아이에게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온몸이 다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백을 하면은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누가 있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 옆에서 내 피로 저 사람은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의롭게 된 사람이다, 계속 변호를 해주신다, 계속 변호해 주신 그런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모든 것이 유지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거기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늘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요. 확장을 하려고. 어떻게 확장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투명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보고 해야 될 걸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양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섰는데 너 왜 성도들에게는 하라고 그러고 너는 하지 않았느냐,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발을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죠. 맞죠? 예수님 믿는 게 이게 그냥 짐처럼 돼갖고 하기 싫은 그런 일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행복한 사람. 자, 13장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후에는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3장. 자, 이거 13장 11절. 그다음에 17절 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설명이 다 됐어요. 설명이 다 되니까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기쁨과 행복의 비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주님 섬기는 일이 이게 지겨운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쁜 일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오늘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주일 아침에 여기 차를 몰고 여기 달려왔잖아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생토록 우리 가운데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복이 되려면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꾸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걸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투명하게 자꾸 내어놓고 내어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섬기고 거룩하게 걷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된다. 자,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 너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면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여튼 권력을 주면은 안 놓으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권력을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섬기잖아요. 섬겨요. 이렇게 섬겨.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저런 건 뭐하러 할까? 말 그대로 일찍 죽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이 이빨이 지금 몇 개씩 빠지고 이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대통령 임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거 안 하고, 그렇죠? 그거 안 하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냐? 그걸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하, 그걸 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행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교회 집사, 그렇죠? 교회 지역 인도자, 교회 여러 부서를 맡은 분들, 그렇죠? 뭐 주차 봉사든 모든 봉사하는 그런 부서에 계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행복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많이 봉사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고 누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과 같은 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타고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는 거. 지금까지 또 감사한 것은 지난 12년 반 동안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그래 정말 타고 누르려고 한 그런 사람이 거의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있었어도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 나갔어요. 타고 누르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해 타고 누르고 자기가 뭔가 행사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요 근래는 어떻게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좋은 목사도 세워야 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자꾸 와서 타고 누르고 남을 누르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 집사 형제님이 가서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잘못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남의 밑으로 내리고 섬겨야 되는 거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돼서 좀 밑바닥까지 가서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크다는 거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종들이 주인처럼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형제 자매를 자꾸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참 여기 과거 3년만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아들들을 그냥 이 왕좌 오른쪽 왼쪽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어떻게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렇죠. 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아이가 그거 권력 탐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아 여기에 대해서 쇠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실증해 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행복의 조건,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겸손하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자연히 행복해진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과 가룟유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그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유월절 만찬 행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배신자로 알려진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가룟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71절 거기 가면 예수님이 아예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아주 직접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한 번도 온 몸을 씻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가룟유다는 구원받았다가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온 몸이 한 번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푹 담겨갖고 씻겨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용을 하고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아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옥에 간 사람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국에 나중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냐? 구원받을 그 문턱에 제일 가까이가 한 0.5cm 정도까지 그것만 딱 통과하면은 그럼 구원받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는 걸 그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어디가 있어요? 실증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바로 천국 문턱에까지 다 가서 거기서 어떻게 손을 놔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가만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사람이 머리도 좋고 여러 면에서 그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사례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룟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사명, 하나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셔야 돼요. 구약성경의 예언. 그러면 가룟유다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그치? 예언을 성취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지금까지 계속했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에 따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거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거기까지. 그렇죠? 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시편 41편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맨 위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예,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윗과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서 빵을 먹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팔아먹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하니까 이거 원통함을 지금 풀어놓은 게 지금 시편 41편이에요. 대다수 주석가들이 시편 41편에 나오는 다윗의 친한 친구가 누구냐? 아히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아시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게 사무엘기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의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에게 조언을 주고 일을 해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전에는 다윗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다윗의 조언자였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했는지 이 하나님의 그 신탁, 이 제단에서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아히도벨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 편을 들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이제 생기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한 사람을 사용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버려요. 꺾으니까 이 아히도벨이 그냥 침울해지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메고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또 그런 일을 해요? 가룟유다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모든 거 다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은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과 이 가룟유다가 이미 또 이런 모습으로 닮아 있구나. 신기한 일입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아히도벨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자 주님이 왜 이걸 미리 말씀하셨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것.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넘겨주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성경이 기록된 그 메시아란 그런 사실 너희가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셨다. 자,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 예수님이 잘 됐다 저 원수 잘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가서 보니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원래 1차적으로는 열한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한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열한 제자. 근데 예수님이 여길 가서 읽어보시면 그 가룟유다도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결국은 자기 처소로 간 유일한 사람은 지금 성경에 가서 보면 가룟유다 하나거든요. 지금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 바로 처형 바로 전까지 가룟유다에게 애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의 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애정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잖아요. 예수님이 12명 다 씻어주잖아요. 11명만 씻어준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가룟유다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할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신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22절에 아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의아해했다. 근데 예수님은 6장 70절에 처음부터 그가 마귀인 걸 아시면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그를 어느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요한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져요? 때가 오면은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예언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예언까지 다 성취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마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허용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한번 나를 대적하는 그 일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었잖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어떤 분이 이거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같은 햇빛이 있는데 이 햇빛이 얼음에 비추면 그럼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햇빛이 진흙에 비추면 진흙이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햇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열한 제자에게는 이게 얼음을 녹이는 그런 그 빛처럼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였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 비추면 비출수록 더 딱딱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에 가서 그 파라오의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강박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게 부드럽게 되지 않고 딱딱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처럼 파라오처럼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을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가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식초에 찍어서 이걸 가져다 이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룻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룻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 발치에 가서 밥 먹으니까 빵을 먹으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여기 와서 먹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빵에다가 식초를 찍어서 그래서 거기 주잖아요. 그러니까 빵에다 식초를 찍어서 누구에게 준다는 건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가 갖다 이렇게 직접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줄을 놓지 않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날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밤을 제대로 지나서 새벽을 맞이하면 그럼 구원받는 이런 사람이 될 텐데 결국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을 택하고 스스로 자기 처소로 가면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다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언제? 밤이더라.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때가 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에게는 어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둠이 되고 말았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달리 생각해요. 뭐 유다가 가방을 맡았으니까 명절 되면 물건을 사.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서 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가서 보니까 자 22장 20절에 주의 만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24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시리라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생겼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이런 일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자리에서 지금 실증을 해보여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말씀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그 일하는 건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일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좀 빚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실증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가서 누가 가장 큰 자이니까 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자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3년 반 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걸 마치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맡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도 맡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 거하면 이 세상 어떤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명, 그거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사랑 침례교회 사역이든 여러분 개개인의 사역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사시면서 이기고 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여시면서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의 원리라고 하는 거. 타고 누르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타고 누르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세 개씩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몇 분에게 요새는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모든 게 그냥 겹치게 해서 이거 세 개 준비해서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이게 내가 섬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준비하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어요? 이게 행복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내 아내에게도 생기고 내 아이들에게도 생기고 저에게도 생기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발을 자꾸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죄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은혜와 그다음에 지식면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라게 되면 그럼 어떻게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섬기게 자동으로 섬기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그다음에 교회와 사회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